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이철이의 이쑤시개
이철이의 이쑤시개 시즌4 16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박대 때문에 신경질 나서 하기가 싫으네.
그래야 뭐 누군 그러니까 이 컨셉이잖아요. 누가 하나 찍어가지고 나쁜 놈 만들고 시작한
거. 너 언제 그랬어요?
안 그러신가? 네, 뭐 잘할게요.
너무 많아.
아, 빨리 해, 바빠. 빨리 해요.
방송이요?
예, 네, 다음 뭐 있어.
어디요? 또 있어요? 아, 중간에?
예? 네?
중간에 또 있어요?
아, 중간이 아니고 이제 이거 끝나면 가야죠.
저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모시고 아, 가겠습니다.
아, 요즘 오는 게 반가워. 차 얻어 타고 가는 재미에. 요즘 뭐 동네에서 무지 바쁘시다며.
예, 뭐 주민들 만나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돼지띠 만나고 계시다며.
어젯밤에 우연히 만난 제 어젯밤에 두탕을 뛰었는데 이렇게
두탕
그 71년 돼지띠라고 소개하면서 되게 반가워하고 뭐 인증샷도 찍고 이러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좀 놀랐어요.
박대가 돼지띠예요?
네, 제 아, 71년생인데 그
갑이구나. 갑장들 아, 만나신 갑장, 거구나.
아. 뭐 깜짝이야. 갑집 있는 분이라고. 근데 그 이 젊은 71년 돼지띠 엄마들이 생각보다 정말 젊고 예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44살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의 우리 엄마들과 지금의 엄마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요즘 많이 갖고 있어요.
뭔 논리야 이건 또.
네? 아니 그러니까 예쁘지만 여성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무슨 논리야? 독특한 논리를.
하나 더 해요?
해봐야 하는 김에.
우리 와이프도 71년 돼지띠예요. 역시 여자를 안 보여요? 예, 이사입니다.
아, 그, 저 두 분이 그러면 갑장이시구나?
네, 저희 둘 다 갑입니다.
그 돼지띠 71년생 주부님들이 많이 도와준대요?
네. 그, 뭐, 일단 동갑이라고 일단 좋아하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한 분도, 네. 저랑 같은 71년 돼지띠.
누가 나왔는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셔야 됩니다.
참. 내가 하는 거야. 잘라야 돼.
빨리 해. 본론 들어가. 시간 없어.
자,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보좌관들의 세계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저도 사실은 보좌관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보좌관의 세계는 뭐 어렴풋이 알긴 합니다만, 현직 보좌관 한 분을 모셔서, 국정감사도 끝나고 했으니까, 보좌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직업인지, 또, 국회는 어떻게 배우에서 조정하는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요, 국회의원 임내연의 보좌관입니다. 도정호 보좌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정호 보좌관입니다.
박대가 유난히 박수를 크게 치는 거는 또 성대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정치는 뭐 학연, 혈연, 지연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아, 이제 하겠다는 거네. 학연, 혈연, 지연을 저렇게 대놓고 선언해도 되나?
진보정당 할 때 이런 생각 절대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아니야. 학연혈은 지연이야.
또 한 분은 모셨는데 본인의 신분을 밝히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직 보좌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렇죠.
나중에만 제가 소문을 다 낼 것 같아요.
우리 이쑤시개 들으신 분은 다 아는 사람일 것 같은.
알 모를걸.
아, 모르나.
아, 그럼.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저희가 아, 소리를 이상하게 변조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예. 보좌관을 안 해봤죠?
네. 오늘 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저만 보좌관 생활을 안 해보고 세분은 다
서러움을 눈물 자전빵을 안 먹어봤구나.
무슨 소리세요?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
대장보다 나비였던 거지.
보좌관이 무슨 보좌관, 안정적인
안정적이지 않아요?
오늘부로 나가라 그러면 땡이야.
비정규 계약직이야.
비정규직이라서 제약인데.
아, 진짜 그런 거구나.
근무 기간이 없죠.
정해 정함이 없는.
너 내일 나가.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내일 나가야 되는 거죠.
뭘 또 감사합니다고 나가?
감사합니다.
트럼프
뒤져가지고 검찰로 가야지 바로.
에이, 그거는 비서가 하는 거고 비서가.
운전기사분들.
비서가 하는 거고.
다음에 그 세계도 한번 따로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의 세계?
네. 그들만의 리그라고 또.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차장 가면 그분
따로 모이신다면서
그분도. 따로
모여서 옛날에는 그 국회 의원회 관 지하에서 카드를 많이 치셨죠.
고스톱 카드 많이
노름을 많이 했죠. 네.
거기서 이제 돈 읽고 오면
방송국 기자들이 막 카메라 들고 쳐들어가고 이랬죠.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못하게 할 거야. 아마. CCTV도 달아놓고 해서.
CCTV가 다 있어서.
아, 그분도 휴게실이 따로 있으시죠?
휴게실이 그래. 있는데 네. 이 방보다 한 조금 더 가깝습니다.
아, 이게? 진짜요?
예.
네. 진짜 여러 가지.
거기 가면 네. 이제 발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들 카드 치시고. 눈이 벌레.
돈 많이 벌어요. 많아요. 많아요. 집한 사람도 있고.
기본 월급 걸고 하시니까.
자, 오늘은 네. 보좌관의 생일이니까.
아, 그분들도 보좌진이에요. 네?
그분들도 지금
그래서
보좌관 아니에요, 우리?
통칭 보좌진이라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당 몇 명이죠?
지금 정규 직원 7명이고 인턴 2명에서 총 하면 9명까지.
4급이 둘인가요?
예,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까지가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1년에 11개월을 쓸 수 있는 인턴이 2명.
1년에 11개월 쓰는 게
이게 10개월이 또 늘었네. 예. 조금씩 늘어나네.
예, 원래 이제 10개월 있다가 지금 올해 와서 이제 또 11개월로 늘었어요.
왜 12개월 안 해주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간을 뭐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그런 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맞죠? 비정규직에 비해. 눈물 젖은 방.
거기는 정해진 비정규직이고 여기 저 기존의 보좌관 정규직 보좌관들은 7분은 그 뭐 정함이 없는 비정규직 거네요.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 사실.
아니 의원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7분?
네.
정규직의 정규직은 갑이죠. 인턴들에 비하면 그죠?
그런 것 같은데
똑같죠.
비정규직은 뭐 내일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되게. 그 인턴을 거쳐서 요즘은 그 보좌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게 좀 검증이 돼야 예.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사람 쓰는 일은 뭐. 예.
근데 검증할 게 뭐 있어요? 인턴들 되면 복수하고 차 나르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의원님들하고 친분, 뭐 신뢰도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이 채용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회 자체가 굉장히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나름 상임위별로 이제 전문성이 있는지 뭐 아니면 다른 의원실에서 어느 정도 좀 트레이닝 기간을 거쳤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채용하는데 좀
인턴을 뽑을 때
요즘 인턴은요 뭐 차나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래요.
외국 유학 네. 다 갔다 왔더라고요.
아니, 저 때는 외국 유학파들이 지원을 해요.
본인이 유학파잖아.
아 근데 다 해요. 그리고
우리 유학.
아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차나르고 복사하고 이런 거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국회 인턴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방학 중에 들어와서 잠깐 하겠다는 친구들도 실망하고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다는 게 좋네.
그 실력 있는 친구들이 와서 또 시간을 많이 못 쓰니까 아예 인턴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뭐 석사나 박사 과정이 있어서 아직 졸업이 안 된 친구들은 그 등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그냥 무급으로 일 배우겠다고 해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빛이 네. 달면
네.
7명 다 이미 뽑아놨죠.
야, 70명 있을까요? 70명?
로만 방자한 방자한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70명?
성대에서 네? 성대에서 50명.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예?
네? 7명
눈여겨둔 친구들은 있어요.
있어야지 그건 당연히.
아, 왜냐하면 아, 참 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들 중에도 다른 의원들의 보좌관들이지만 참 일 참 잘한다. 일머리를 안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일 딱 당했을 때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잖아요. 일에. 주로 보좌관들이 그런 걸 하실 것 같은데 의원은 와가지고 야 이거 파헤쳐! 삽도 안 주고 파헤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일머리를 잡아가 탁탁 하나가는 사람을 하는 걸 보면 아, 저 친구랑 일하면
누구예요?
세상을 한번 뒤집어 그 놓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누구예요? 어?
아유, 죽어요,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건.
잘한다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 뭐. 일머리를 잘하고 뭐 이런 필요 없어요.
양반이 이름 얘기한다고 해서? 자꾸 이러면. 아, 근데 뭐 하나 궁금한 거.
예.
이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사실 이거 듣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러면 국회 보좌관 이제 4급, 뭐 5급, 6급, 6, 7, 이분, 5급. 이분들의 연봉은 대략 얼마고.
예.
그리고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거냐. 예. 그리고 저도 몰랐어요. 여기 대변인 들어와가지고 막 뛰기 전에는 정책 라인하고 이른바 정무 라인이 다르잖아요.
예.
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살짝 한 얘기해 주시라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소장님.
재미없네.
아, 궁금해.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대잖아.
아, 예. 아, 그래요? 그래도 알았어요.
뭐 보좌관이 한 6천 후반대
네.
정도?
세전?
세전으로 세전으로 했을 때.
아, 7천이 안 돼.
세전으로 7천 안 된다고요? 내렸나?
하급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저는 뭐 그걸 제가 세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를 해. 야, 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
돈에 아니, 이렇게 처인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
내린 건가? 아니,
왜냐면 저는 하숙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사실 급여가 얼마인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하숙비?
예.
하숙비요.
그건 뭔 소리?
저 하숙 뭐 매일 집에 늦, 12시 넘어 들어가니까.
결혼했어요?
했죠.
아, 했는데 하숙비다.
네. 하숙집 아줌마가 다 가져간다.
아줌마가 올라 타면 그 다음 날까지는 입금 안 하면 이제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모른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럼 한 7천 정도?
오케이, 뭐.
7천 때는 될 거예요, 7천 때는.
비서관이 한 뭐 한 천만 원, 천.
천만 원?
더 작다고.
아, 네, 작다.
보좌관보다 그 정도 더 작고. 그 6, 7, 9급들은 한 4, 5천에서 이제 9급 비서가 한 2,800. 그 정도. 인턴은 한 달에 한 12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뭐 하는지를 네. 또 궁금해하십니다.
보좌관들은
미래의 배지가
보좌관과 네. 비서관. 네, 역할은 어떻게 서로 다른 거예요?
뭐, 통상 회사하고 똑같은 거죠. 뭐 부장님 밑에 과장, 뭐 대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보좌관들은 이제 좀 비례 의원실이냐, 지역 의원실이냐에 따른 조금 틀립니다. 이제 비례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 담당 보좌관이 없어서 주로 이제 상임위를 두 명의 보좌관이 다 총괄을 하고. 지역에 있는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은 지역을 맡고 한 명은 이제 서울 회관 업무를 맡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의정 활동은 한 보좌관이 맡으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나 뭐 지역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 보좌관이 맡고
네.
밑에 비서관 두 명은 이제 상임위 관련돼 있는 실무를 다 맡아서 하는 거죠. 뭐 상임위에서 뭐 법안 심사라든지 예산 심사라든지 뭐 국정 감사라든지 한다면 이제 의원님이 지시하는 중요 사항 그럼 보좌관들이 검토를 하고 이제 비서관들한테 나눠주고 그럼 비서관들은 이제 실제 정부 부처라든지 아니면 뭐 예산 정책처라든지 이런 데다가 자료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질의서 초안 쓰고 보좌관한테 검토받고 그리고 이제 6, 7, 9급 중에 보통 9급은 방 살림을 이제 다 책임을 지고요. 뭐 국회에서 지어 나오는 의정 지원 경비라든지 아니면 정치 자금 뭐 영수증 끊어준 업무라든지 그다음 6급, 7급은 유동적이긴 한데 보통 이제 7급들이 그 수행 비서 역할을 하면 6급은 이제 정책 비서라고 해서 방에서 이제 보좌관 비서관들이 못하는 나머지 잔무들에 대해서 혼자서 이제 다 맡아서 처리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수행비서라고 하면 운전하시는 분.
예.
그걸 되게 수행비서라고 표현하죠.
예. 그 옆에 카메라 들고 다니는 분들은
보통
뭐예요?
이제 그 정책비서 6급이나 7급 많이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젊은 사람도 많던데.
기사가 이제 7급을 다냐, 뭐 카메라 든 사람이 7급을 다냐 이런 게 좀 신경전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사람은 꼽아놨는데 뭘 시킬지 아직 안 정했구나. 궁금해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뭘 알아야 임명할 거 아니야. 아,
일단 그렇구나. 보좌관을 잘 뽑으시면 교통정리가 다 됩니다.
아, 역시.
예.
역시 일머리 아는 사람만 딱 앉혀놓으면.
자기 사람들을 다 데려온다는 거지. 자기 사람들을 보좌관 라인을 다 데려온다는 거지.
원래 그게 더 일이 잘 돼서 그게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이제 보좌관을
어디 딱 맞으니까
보좌관을 헤드를 딱 교체를 하면 밑에가 자동적으로 교체가 돼요. 쭉 내려가면서 왜냐면 자기랑 손발이 맞는 친구들, 자기가 검증된 친구들
그것도 팀 단위로 움직이는구나.
요즘 좀 그런 거 그냥
상임위 전문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산자위라든지 뭐 또 법사위라든지 이런 거 상임위에 특화돼 있는 보좌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 해당 상임위의 뭐 경력이 오래돼서 뭐 무슨 일이 딱 떨어졌을 때 정부 부처에 누구랑 통화를 하면 어떻게 처리된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굉장히
같아요.
빠르죠.
아까 말했던 일머리 그러니까 요즘 정책보좌관들 4급의 다른 측인 정책보좌관들 보면 이제 상임위를 거의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제 다른 쪽으로 상임위를 옮겨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교체할까 말까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보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건데요. 보면 그 정부 부처는 뭐 15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뭐 국회를 담당하고 20년 다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의원의 보좌진은 뭐 경험이 전혀 없다. 그리고 불러서 그는 이제 저 영감이 불러서 호통만 치고 소리만 지르는 그런 국감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겠더라고요.
그 지금 예. 영감이라고 하는라고 호칭한 분들은 국회의원들을 영감이라고 그러죠?
보통
보좌관들이 그렇게 부르죠. 네.
요즘은 또 사장님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사장까지 갔어요?
아 영감이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영감은 이제 워낙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단어라서 뭐 국회 앞에서 저녁 먹거나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 예.
판사 영감, 검사 영감, 아니, 의원 영감이겠구나.
사장이라는 단어는 저쪽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저는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말씀.
그쪽은 뭐 전무, 뭐 상무 이렇게 직책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세종시 쪽에서 사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다.
아, 그래? 아직 그래요?
뭐 새누리당 쪽에서는 영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사장이란 말을 쓴다고?
저희는 사장.
처음 듣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술자리 이런 데서 뭐 다른 방 사장님 이렇게 뒷담화를 하거나 이럴 때도 아, 뭐 그 방 사장님 좀 그래 그러면은 옆에서 듣더라도 아, 뭐 그냥 뭐 중소기업 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소기업이지 뭐.
그렇긴 하죠. 예.
아니지.
10명을 다.
근데 영감님은 워낙 보편화된 단어라 아우 쟤네들 저기 저 국회 다니는 애들
중소기업은 제품이 나오잖아. 예? 중소기업은 제품이 생산하잖아.
여기도 정책자로 얘기하는 제품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냅니다.
자 이제 들어보죠. 무슨
기왕 얘기 나온 내나. 김에
아유 그 이철우 소장님 하실 때랑 많이 달라요 요새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나가시죠. 네.
뒷담화 한 김에 뒷담화 좀 해서 가장 소문이 안 좋은 사장님은 누구예요? 보통 실명을 해도 좋고.
실명을 하면 제가 또
아, 편집하면 되니까?
예.
안 해줍니다.
가능하면 새누리당에서 골라요.
아니, 그건 영감이래잖아.
여기는 영감.
그러니까 영감 하나, 사장님 하나 이렇게 하나 뽑아보자고. 하나.
좋아. 네.
사실 뭐 이제 그 회관이 워낙 좁다 보니까 3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중소기업이 하나의 지붕 아래 다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형.
네트워크나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겠네요.
심지어 먼저 찌라시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국회 회관 내에 이제 직원들은 서로 다 알고 있는.
그거 제일 빨리 아는 사람들이 수행비서하고 여직원들이.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그들만의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찌라시가 돼서 이제 막.
9급 비서들의 인트라넷처럼 이렇게 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찌라시가 다 모인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오르는 순간 이제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난 지난번 이쑤시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학생이 되고 있어.
아, 그러세요?
어,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성대 출신 선생님.
지난번에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 꼽아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그 모 그 언론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뭐 직원들을 지역에 내리고 와서 뭐 개털을 깎게 한다. 뭐
에?
밥을 시킨다.
개털?
예, 뭐 늦게 서울에 그 지역 갔다가 서울에 오셔도 밤 뭐 10시 11시에도 회의를 하고 뭐 몇 시간씩 하고 아침에 늦게 출근하면은 뭐 지각비를 거둔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각비?
예,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익명으로.
아니, 회의를 뭐 늦게까지 주관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일하는 국회의원일 수도 있잖아.
그 언론사에서 이제 그 사실 다 기사를 다 쓰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면에 그 제약 때문에. 그런데 그 해당되시는 그 의원님께서 그 반론보도 청구를 해버리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아유 땡큐 이러시면서 이제 그 저희가 익명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분께서 실명으로 반론 보도 청구를 해왔기에 그대로 실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실었. 그분이 또 이렇게 민형사 소송을 거셔가지고 지금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저기 본인이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저기 찾아.
아니 편집하면 된다니까.
뭐 소송을 통해서 진실은 밝혀질 것 같은데 1심에서 뭐 몇몇 부분은 진실로 밝혀졌다고 또 언론사에서 끝까지 지금 추적 보도를 하고 있어서.
야, 나 지각세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그러게요.
그런 거 있나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 택시비를 줬죠. 늦게 가면 택시비 주고.
보좌관들이 원래 줘야 되잖아.
네, 어. 하고 다 그랬죠. 어.
교통비는 따로 지원이 됩니다. 해서.
아 그래요?
예,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내면 그거는 이제 그
아, 네.
자기 집에 그 행정비서가
예? 자기 집에 가는 것도?
대부분 이제 야근하고 집에 가는 거니까요.
갑자기 빈정 확산하네.
근데 그게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50만 원인가?
카드로 나오는 거죠?
아 이제 택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아, 청구하는
돈을 내주죠. 돈을 내주죠.
네, 알겠고. 자 그게 이제 사장님이고 영감님은 없어요?
영감님
악명이 자자 되게 이제
악명이 자자하신 분들이
출원할 때는
예.
이 스태프들이 자주 바뀌는 방이죠. 악명이 높지.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소문이 워낙 빨리 나니까 그 뭐 방금 말씀하신 분 방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전체가 한 번에 통째로 바뀐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영감님들 중에는 뭐 아침마다 뭐 밥을 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그래서 회관에서?
회관에서?
예, 회관에서.
회관에서 밥통을 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2층가에 식당이 있잖아.
식당이 아닌데 집에서, 그러니까 방에서 밥을 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아니, 3층에.
전직 국회의원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의원 식당.
여성 국회의원.
바로 직전.
아, 바로 그래, 직전. 그래. 그래. 네, 그래.
바로 직전에 계시던.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수제 만나서 아홉 그로 지나갔는데.
그리고 그분하고 똑같은 그 사례였는데 예전에 제가 그 2007년 대선 때 이제 그 당에 있을 때 그분 수행 비서라는 분이 제보가 왔었어요 당에. 그래서 자기 신분증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분의 비서다. 그 신분증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뭘 제보를 하시려고 하냐. 그래서 좀 얘기하기 좀 뭐 그렇긴 하지만은 본인이 그 나이는 비슷한 때였어요 그분하고. 네. 근데 내가 몇 년 동안 그분의 그 성노리개였다. 그래서 제가 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 국장님들한테 보고를 갔죠. 저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이 신분증만 보면 진짜입니다. 이 예, 누구 의원실 비서라고 딱 있고 자기 사진
들은 얘기였어도 들은 얘기 나중에. 예.
제가 그 당사자였거든요. 제가 그 상담을 해가지고.
아, 잠깐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네, 제가 상담의 당사자입니다.
상담 당사자. 예.
그래서 이제 국장님들이 다 같이 모였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당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영감님인 거죠.
영감님 반대당이었죠.
예, 반대 그 당시 이제 반대당.
2007년에 그런.
예, 남자 수행 비서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성적 노리겠다. 그래서 그럼 일단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뭐 주말 같은 때는 집으로 부르고 그리고 뭐 차 타고 집에 가다가도 뭐 차 잠깐 세워라. 그럼 뭐 차 세우고 그리고 뭐 가다가 어디 저 가자. 그럼 또 들어가고.
수행 비서였어요?
그 남자분이.
수행 비서.
예, 연세가 좀 드신 분이 50대.
그러니까 수행 비서가 남자면 그 여성은 의원은 여성
성모 의원
쪽으로. 여성 쪽으로.
그럼 뭐, 예? 그렇게까지.
성모 의원.
영희 예. 되게 부자연스럽네.
성모.
예.
나도 아는 애기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죠.
나랑 친한데.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확인은 그렇지 않냐. 증거가 있냐. 증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진이나 찍었냐. 사진 없는데 자기 몸에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냐 했더니 치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막장이네.
막장이네 진짜.
그래서 야, 그때 저희가
뉴스 나오겠다 우리 오늘 특종하는 건데
국장님들하고 이게 우리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여성 단체랑 조인을 하자.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그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자. 국회에서 우리가 판만 깔아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 단체랑 이제 조인을 다 했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 공개하기로 한 그날 이분이 연락이 두절이 돼서 지금 한 7년 됐죠. 연락 두절된지.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도보대관이 다음 주부터 연락 두절될 것 같아요.
왜?
전 잘릴 수
이거 방송 나가면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
있으시게 보죠.
잘리면 안 됩니다. 출연이 없다 그러는데.
네,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편집한다 그러고 편집 안 한다고.
그래서 실명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아무도 실명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그랬나?
그 의원들이.
들었어요, 저도.
저도 들었고, 의원들 중에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갑질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뭐 아까 얘기하시는 밥 얘기도 그렇거니와 뭐 자기 집안일 시키고
오늘 주제가 보좌관의 세계가 아니고 의원의 의원들의 세계.
그러니까 이거 이제 1, 2, 3 1, 2, 3 세 번 연속으로 갑니다.
야, 이거 오늘 얘기한 김에 해봐 그럼.
오늘은 저 의원 주시고
예를 들어
다음에 진정한
예를 들어서 뭐 얘기가 있어요.
저 우리
군대에서 주진이 보는 의원
군대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다 퇴근하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 마감했는데 기지 부대 내에서 같이 이제 있는 뭐 소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상사나 중사나 하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 밥길이 가져가라 갖다 버려라 뭐 구두 닦아놔라 저기 워커 닦아놔라 뭐 내 빤스 접어놔라 이런 게 상당히 사람한테 그 어린 나이에도 충격적이고 기분 나쁜데 이미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하고 집에 가면 아이가 있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그렇게 함부로 일을 시키고 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의원도 계시면 내가 혹시 그런 짓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동료 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방에 있는 이분들을 그 내 밑에 사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지로 생각해야죠. 동지가 안 되면 뜻이 같지 않으면 동료로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함부로 하고 제 눈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운전하는 분인데 그 차에 제가 탔어요. 뭔가 의논하자고 그래서 아, 막 발로 걷어 차더라고 막 앞을.
앞에 의자를.
네.
사람을 차? 의자를?
의자를. 더 기분 나쁘지. 의자를 차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고. 욕도 던지고.
이쪽 길이 막힌다. 그럼 왜 이 길로 잡았냐고 발로 의자 걷어 차는 의원들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집에 가서 혹시 애견 있으면 그 강아지 귀하고 이쁘게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동지 혹은 동료고 이런데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
자, 좋았어, 그러면.
충격적이었어.
이제 주제가 돌아온 것 같아. 네, 어쨌거나 보좌관들의 비애는 결국 뭐 국회의원들의 무례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대하는 거. 거의 뭐 속된 말로 하면 종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질? 그렇죠.
그럼 뭐 갑질이라고보다 더한 거야, 그건 사실은. 폐악이야, 폐악.
모순.
모순이죠. 사실 모순이고. 그, 아까의 경우에는 뭐, 그, 일종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라고 치더라도 비인간적 대우가 요즘은 안 그런 의원들도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좀 예. 비인간적 대우하는 의원들이 좀 있죠.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제 줄 그렇죠. 수밖에 없었던
많이 게 줄었죠.
언론에 뭐 예전에 현영희 의원 건이나 박상은 의원 건이나 뭐 이런 몇몇 큰 사건들이 이제 주로 핵심 보좌진들
측근이라고 하는 비서들이죠. 네,
비서 뭐 네, 이런 분들 네. 그리고 뭐 저희 야당 쪽에서도 뭐 보좌관 한 분이 뭐 수색 과정에서 뭐 자료 같은 거 다 뭐 전달을 해서 지금 뭐 수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런 분들이 확연하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좀 뭐 그런 좀 선거 때 하고 지금 여기 들어오셔서의 모습이 상반된 분들이 좀 많다.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운전 기사 수행하시는 분들이 비밀을 제일 많이
그렇죠. 알죠. 다 알죠. 다.
일정을 계속 쫓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지 이런
전화 통화 옆에 듣기 때문에.
그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기업체에 있는 양반들도 이 대리 타면 얘기를 안 한대요. 대리 기사님이 운전할 때 뒤에서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 된대요. 이걸 듣고 실제 뭐 사례가 있었나 봐요. 듣고 막 이렇게 뭐 약간 좀 밝힐 수 없는 이런 얘기를 막 서로 주고받았는데 내릴 때 돈을 더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섬찟해가지고 주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이제 사례를 얘기하던데 뭐 대리기사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를 어떻게 뭐 국회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연결하라고 시켜요. 그럼 이 사람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이 누구에게 전화를 자기가 걸기 때문에 걸고 주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듣게 되잖아요. 옆에 타고 있으니까 같이 타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 은밀한 내용이면 내밀한 내용이면 누구랑 어떤 얘기를 주고 받는지가 딱 한 톤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정보가 차곡차곡 몇 년씩 쌓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뭐 그 수행하는 분이 나쁜 뜻을 처음부터 갖는 건 아니고 네. 비인격적인 비인간적 대우를 이렇게 받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그렇게 표출되는 거니까. 군량만 얻으면 그렇게 그 못되지는 걸까요? 아니 우리 나랑은 왜 우리 박대도 잘하는 나랑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방 사람들은 아주 학을 뗀다 그러더라고. 너무 이렇게 막 쪼우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좌관들끼리 이제 특히 이제 정무나 정책 보좌 사급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방에 있을 때는 대우를 못 받고 방에 나가서 한 번씩 와서 조언해주면 굉장히 대우 받고 밥도 먹고 굉장히 귀하게 대해주고 그런다고.
그렇죠. 일단 자기 품 안에 들어오면 막대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그게 많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내 기억에 많이 달라진 거는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들어와서 열석인가 들어와서 이게 왜 그 직원들 페이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나눠줬잖아요.
네, 그랬죠.
숫자보다 더 쓰니까 네. 딱 균등하게 나눠줬잖아. 그리고 또 뭐 어디 그런 의원들 방에 가보면 의원실에도 막 그 비서진들이 막 들어가서 공간을 있었어요. 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민주노동당이 이제 급여를 다 모아서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사실 다른 당에서는
그 전역이지.
완전히 그 패착이다. 전 그러니까 능력 있는 보좌진들이 계속 버틸 수가 없다. 저기는 바로 옆방에서 이쪽 왼쪽 오른쪽 사이드에서 같은 직급에 뭐 예를 들면 사급 보좌관이다 그러면 급여 차가 엄청나는데
저도 그거는
지금 없어졌죠.
획일적인 평등주의라고 봐요. 획일적인 평등주의였다고 보고 뭐
평등주의라기보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되겠고. 뭐였느냐면 그 민주노동당을 만들기 이전 한 10년 20년 정도에 진보 각 분야에서의 정책 이런 것 이런 정책과 아이디어 제안들이 있잖아요. 뭐 국방 외교 뭐 농업 이런 모든 분야에 그거를 집대성해서 입법화하자라고 하는 뭐 강력한 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석박사들을 모셔와야 되려면 니 돈 어디서 나오겠냐. 국고보조금 얼마 없고 그 의원실에서 다 털었죠. 그래서 그 의원실은 6명이었는데 그 다 털어가지고 40명을 그 돈을 나눠가지고 40명을 정책연구원으로 뽑았어요. 와, 그 대단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 그야말로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라고 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 입법 뭐 체계 딱 만들어냈죠. 잘한 건 많아요.
자, 안 좋은 얘기로 하니까 이게 또 들으신 분들은 역시 안 그래도 안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혐오감이 혐오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또 걱정도 있는데. 국정감사 끝났죠?
예.
이게 대목이잖아요. 피크잖아요.
1년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결실이죠. 예.
이번엔 잘 소득이 있었어요?
뭐, 이번에 저희가 법사위인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호 문제하고, 그 국정원 선거 개입, 원세훈 전 원장 무죄, 그게 이제 일단 핵심이었고, 그리고 카톡 부분이 이제 가장 뜨거웠었죠.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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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부분이 핵심이 돼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이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문제가 이제 수사를 하지 말아라는 건 아니고, 영장을 하나 받아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감청을 하겠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이제 허가를 해주면 그걸 들고 와서 이 사람과 연락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일단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감청영장의 이제 취지는 이제 주로 유선전화 때 이제 취지여서 그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 점점 개정이 돼가고 있어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개정돼서 들어갔는데 감청의 처음 이제 의미는 유선전화의 도청 그런 이제 취지로 됐다가 지금 현재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뭐 무선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감청영장 하나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애초 취지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게 된다는 거죠. 무작위로. 이 부분이 문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그 현행법상으로는 감청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내가 네 거를 감청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추후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 해주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저희가 국정감사하면서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영장 하나 받아들고 사람 하나 이제 카톡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고받았던 사람이 300명이다. 그럼 300명한테 통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영장이 과연 몇 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일부 의원들께서는 뭐 3년간 뭐 2,700만 명이 털렸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그 2,700만 명한테 다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거의 대부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20일간 하잖아요.
예.
보통 얼마나 준비해요?
보통 한 두 달.
두세 달.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국감 얘기가 나와서 네. 한 넉 달 정도 준비를 했었죠. 분리국감 하는 줄 알고.
한다고 그러고 못했으니까. 국회가 파기됐으니까.
넉 달 준비했으면?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넉 달 준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어 본 바에 의하면, 제 경험상 얘기하면, 일단 복사는 많이 해놔요. 자료는 많이 달라고 그러고 보진 않아요. 시험 임박해서, 발등 불떠내서 가니까.
옛날 부장관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니잖아.
아니, 똑같아요. 아니야.
굉장히 워낙 치열해.
기본적인 자료는 다 줍니다. 기본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뭐, 5년치 뭐, 민원, 수발, 목록 내놔라 뭐, 이런 거는 어느 방이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데, 정작 그 각 방마다 이제 그 해 국감에서 우리 방만 이제 그 터트릴 만한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하면 안 주죠. 그 민감한 자료는. 그래서 요번 국감 때도 그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당의 김진태 의원조차도 자기가 야당 의원들 의견에 별로 동조하지 않지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나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민감한 자료는 안 주죠. 정작 달라 해가지고 언제 주냐면 국감 전날 주든지 아니면 국감 당일날 아침에 의원님 통해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그날 점심 때 줍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은 이제 죽는 거죠. 그 자료 막.
그거 벼락치기 하잖아. 예? 똑같잖아, 벼락치기 하잖아. 벼락치기
하잖아. 민감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 방만 하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딱 요걸 한번 해보자고 제보를 받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찍어서 딱 차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넓게 그물을 치다가 보니까 대어가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다 있지, 양쪽 다 있지.
이제 넓게 그물 뿌려서 하나 정도 걸리는 거는 아주 이제 드문 예고요. 아주 드문 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자료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점점 좀 좁혀 들어가죠.
그렇지.
저쪽이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 못 채게.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처음에 넓게, 한 넓게 50개 요구를 했다가 네.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제 요구 하나인데 네. 표시 안 나게 이제 50개를
묻어서 넣죠, 묻어서.
근데 이제 그쪽도 이제 뭐 다들 눈치가 있어서 한 50개 되면 10개 정도는 아, 뭐 계속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안 주다가 이제 뭐 저희도 협박하는 방법들이 있죠. 아, 의원님이 찾으시니까 정 못 주겠으면은 뭐 국장이나 실장 와서 대면 보고 해라. 그러면 이제 들고 온다든지.
들고 오죠. 그럼 예. 되게 이제 들고 오면 비공개 자료를 들고 오잖아요. 네. 그럼 의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 의원이 본다 그러고 나가 있으라 그러거든.
정확하십니다.
의원이 자료 여기 나오는 나 봐야 되니까 나가 있으라. 그럼 뭐 카피를 하든지 뭐 뺏기든지 하는 거지.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아, 그렇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 내가 그러네, 보겠다는데 그러네, 그러네. 이거 찍히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 예로 이제 저희가 그 작년 예결위를 할 때 그 후쿠시마 현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은 수입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네. 사실 뭐 방사능이라는 게 이렇게 공기 중에 퍼지고 뭐 바닷물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후쿠시마만 안 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후쿠시마 인근에 접해 있는 8개 현에 대한 그 농수축산물 수입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 식약처에. 네, 네.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예. 네, 민감하다. 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보려고 예민하네. 하는 거야. 원님이 보시려고 하니까 들고 와라, 들고 와라 해가지고 며칠간 힘겨루게 해가지고 이제 국장이 제출용도 아니고 열람용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의원님 좀 보실 거니까 잠깐 나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의원님한테 이 사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심 사안이고 우리가 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얘기를 하지만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사진을 일단 다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인근에 이제 접해 있는 데서도 그 어류나 폐류 같은 것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공개를 해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그 방사능 그 세 개 분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를 하겠다.
그런 거 하면 이제 보람을 좀 느끼겠어요.
보람을 느끼죠.
그럼요. 국민의
국회가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제출에 의무가 있잖아요.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의무가 있고 보좌관들은 사국 보좌관들도 2급 비밀 취급증이 있고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데 사실 별거도 아닌 비밀을 취급을 못하게 해요.
어 금색인데?
비치증입니다.
아니 뭐 비밀이라고 꼭
비밀 취급인가 지금.
근데 2급 비밀은 별거 없어요.
근데 그 국회 있을 때 느끼는 건데 또 다른 데 있으면 또 다른 관점이 생기긴 하는데 국회 있을 때 느껴보면 행정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 마인드라는 거지. 행정부가 일을 하는데 국회가 자꾸 귀찮게 한다. 쓸데없이 뭘 자꾸 요구해가지고 말이야. 일 못하게 만든다. 이런 기본 생각을 관점.
길에서 그냥 나버리게 한다. 뭐 이거
굉장히 이게 나쁜 난 잘못된 이게 왜곡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주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뭘 좀 해보려고 하고 법안 내면 국회가 발목 잡는다.
딴지 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국회는 자꾸 쓸데없이 자꾸 자료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자료 복사비가 뭐 매덕이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끼어넣는 게 있어요. 또 옛날부터 부처가 꼭 끼어넣는 거. 의원들 슬리퍼 준비하면서 비용이 얼마 들었네 이런. 약간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해요.
자료는 뭐 보지도 않는 뭐 자료가 뭐 복도 이만큼 쌓여 있느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아니 370조를 어떻게 잘 썼는지를 그 확인하는 비용이 대해서, 그 정도 들기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나 뭐 이런 것들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이 국회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정부가 좀 자세를 바꿔줘야 돼. 옛날부터 정부가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도 그래요? 정부가?
그 일부 뭐 미방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을 서면이 아니라 이제 USB에 담아서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페이퍼로 주는 것보다는 USB 활용하는 게 그렇게 뭐 돈 드는 게 아깝다고 하면은
아니 USB를 받는 게 자료 제공을 잘 해주냐고
자료 제공은 여전히 잘
MB 때부터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그 예전에 야당 하실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지 거기가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던 때
그 안 해도 될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아니 뭐 국민의정부 참 정부도 아니 잘 안 줬어요 그때도.
그때도 안 줬어요.
그때 잘 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철희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행정부의 몸에 밴.
네. 행정관들도 문제가 있어. 행정관들도. 행정부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행정관들도 문제였어.
아니 그럼 제가 이제 청와대는 자료 요구가 많이 안 와요 사실은. 와봤자 뭐 별로 낼 것도 없고.
7시간 또 뭐 했냐 뭐 이런 거.
그건 사실은 뭐 자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국회에 있을 때는 사실은 국회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철없는 애들이 아직 훈련도 안 된 애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저는 인턴제가 좋다고 보는데 갓 6급, 7급으로 막 들어오면 이게 막 공무원들한테 막 큰 소리 치거든. 공무원들이 와서 막 굽신굽신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밥 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람 배리거든요.
그렇죠.
사람 금방 망가지거든. 그래서 난 그러지 못하게 많이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있던 의원도 그랬고 저도 국과장들은 예우를 해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자료 요구하는 것과 사람 막대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중심의 사고가 막 이렇게 몸에 배이잖아요. 국회가 중요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와대를 띠고 가니까 그게 아니잖아.
청와대 BH가 중요하지.
국회는 보이지도 않아.
BH 중심으로 돌아가지. 국정은.
또 행정부 가서 연절해서 좀 있어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뭐 자료 요구들이 막 날라오는 게 우선 냉소가 생겨요. 행정관에서. 아, 이 새끼들 잘 모르면서 막 푹푹 찔러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귀찮게 안 되는 게.
보지도 않을 거면.
그렇지. 그런 편견이 생겨요.
노무현 대통령이 큰 소리 치라고 장관들 시켜가지고 이해찬 총리가
아니,
국회에서 소리
치고.
아니,
총리도 가서 국회 가서 막 싸우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난리 나요. 국회 무시, 국회 모독, 뭐. 뻑하면 나오는 얘기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때도 이제 나중에 한 바퀴 돌아서 저는 다시 국회를 보장을 해봤었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아, 이게 저쪽 입장도 이해하고 이쪽 입장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헌법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견제하는 것은 낫다. 아,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싸가지 없기는 하지 마라. 당신들이 맞아 얘기하면 당신들이 정책을 생산하는 단위라고 착각하지 마라. 정책 생산은 저쪽에서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는 감시감독이 1차적인 거니까 너무 금방 뜨지 마라 이랬는데 네. 제가 있을 때 비해도 제가 10년 전이잖아요. 어쨌든 이래저래 따지면 지금 보좌관들이 훨씬 계속 이 전문성이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그 다음이 저잖아요.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때만 해도 사실 저희 때도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소장님 때는 당연히 그랬을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국회나 행정부를 잘 아는 보좌관들은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의 그 노하우가 있어요. 국정감사를 할 때 아까 뭐 저 인망식을 넓혀서 가냐 아니면 뭐 기획을 좁혀서 가냐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로 그 기관하고 딜을 칩니다. 네가 하나 주라. 우리가 자료 요구 안 할게. 귀찮게 안 할게. 그냥 우리 뭐 서로 하나 주자. 그러면서 그냥 준비 끝내는 방 옛날에 많았어요.
그거는 자기 부처 일이 아니고
남의 거?
남의 건데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사라기간 힌트를
거. 실제 내부 고발자 세상을 바꾸는 게 많으니까.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런가요?
아니, 또 유효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기 뭐야. 저 그 대변인실에서 업무를 주로 언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의원실에서 기자들 관리 열심히 하더라고요. 술도 사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우리 의원 되게 잘났다고 얘기하고. 근데 반대로 해당 그 피감기관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거기 상임위 산하 그 여러 기관들의 뭐 국회 담당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주요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이제 술자리 이렇게 하나요?
하죠.
국회로 오는 분들 내가 볼 땐 잘 안 줄 거야. 내부 얘기를. 왜냐면.
대외 협력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행정부를 좀 알고 기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상임위를 오래 한 사람들은 실국장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승진하는 거까지 다 봤기
본진에 때문에. 있는 사람들과 네. 해야지.
네. 그 사람들은. 개파까지 다 알아요. 네. 족보를 다 깨고 있어.
아, 우리 이쪽 저 국회 보좌관들도.
예를 들면
아니 그런 사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이제 뭐
월급 더 줘야 돼.
승진하는 것까지 승진 인사까지 다 대부분 다 깨요. 오래 있었던 사람.
월급 더 줘야 돼. 왜냐면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이건 내가 양심적으로 못 보겠다 이러면 기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의원에게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 언론사도 죽기 살기로 그 저기 제보자 보호 하잖아요. 예. 에? 근데 우리 의원실에서 그 잘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예 사과문 났어.
사과문 났죠. 인천 공항이었나 어디였나.
예.
아 근데 그 그런 창피한 일이
무슨 사건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기사도 한번 나왔어요.
기사 났어요.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이제 공사나 이런 기관에 있으면 제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제보하신 분의 신원 보호는 확실하게 해주고 아~ 그다음에 까야 되는데 오히려 기관에다가 네, 내부 제보자를 까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안 되지.
예전에 저 그런 적 있어요. 저 국감할 때.
거슬픈
기자입니다. 2004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국감할 때 피감기관에 이제 정말 하나를 잡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외통위였는데 아까 피감기관을 하나 잡았는데 여름에 이거 보니까 너무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아서 내용 말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괜찮아서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중국 쪽에서 문제가 있던 건데 중국 우리 대사관 쪽에서 문제에서 대사관을 가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자료조사를 한다고 돈 되게 많이 썼죠. 다 했는데 돌아와서 이제 국감 준비할 때 이게 터트리면 된다. 끝났다. 뭐 이러면서 쫙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번 국감은 이걸로 땡이야. 어차피 그리고 외통위는 또 한 2주 정도 외국에 나가니까 이걸로 끝이다. 나 이제 휴가 가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보자가 전화를 했어요. 안 것 같다는 거야.
그 사람 얼마 보장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원하고 상의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국감에는 덮자. 덮고 대신에 그때 이제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방기문 장관이었거든요. 방기문 장관하고 독대를 했어요.
대권주자 1위?
지금
그 방기문?
지금은 대권주자 1위인데 근데 독대를
해서 대권주자 1위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반 장관이 고맙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국감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너무 놀고 먹는 방이 돼버린 거지.
아니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착하네 의원이. 의원이 누구.
몰라요.
막 준비를 해가지고 임박했는데 신문에 나버리는 경우가 있지. 아, 그거 농사 완전히
진짜
임박했는데 죽수는 거지. 임박했는데 딴 방에서 못 해.
당하죠.
딴 방이 내거나 뭐 그 팀이 터져버리거나 뭐 이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오늘 A라는 기간 준비를 하고 내일 B라는 기간인데 B 기간 거를 준비를 했는데 아이템이 저쪽도 똑같은 게 나온 거야. 보도 자료가 우리 뿌리는 순간에 나와 있는 거지 벌써.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좀 터뜨리려고 막 노력을 네. 하잖아 요즘.
그래서 의원들 사이 의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최근에 보도자료를 뿌려놓고 이렇게 국감담 오전 오후 하잖아요. 그럼 보도자료를 뿌렸잖아 이미. 그럼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질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문에 났는데 뭘 질의하냐. 효과는 다 거뒀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보도자료 들고 와가지고 질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더 제일 많았어요. 그게 많았던 게 뭐냐면
진짜 한글이 어긋난다.
예전에
차라리 운전자를 발로 차라고 해.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게 어떤 게 많았냐면 예전 여당, 지금 야당 의원들이
헷갈려.
근데 어떤 걸 했냐면 이게 이제 보통 국감은 야당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야당이 열심히 하니까 야당이 새벽같이 보도자료를 막 넣어놓는 거야. 정론관에 다 넣어놓고 하는데 그걸 한 6시쯤 돼서 여장 보좌관들이 와서 걷어가. 그리고 자기 친한 기자 있으면 그걸 자기 걸로 가공해서 낸다.
야,
상당히 진짜
그건 파렴치지.
네, 요즘 카메라로 쏩니다.
국감 때, 국감 때 노래
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부처 사람들 와서 질문지 달라고.
옛날에는 뭐 밤늦게까지 그냥 있었거든요. 어찌 가면서?
그 6시 넘어서 안 주면 애들 이제 그때부터는 치킨이 드시고 싶습니까? 피자가 드시고 싶습니까? 이걸로 이제.
요즘도 그래? 아니, 잠깐.
좀 더 예전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 진행이. 이 소장님하고 여기 이분하고 과거 부정하던 두 분이 막 떠들고 기껏 한다는 게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아니, 그 요즘도 그럽니다.
사람 이렇게 모셔오고 네. 말이야.
요즘도 어쩔 수 없죠, 그냥.
아, 제가 지금 홀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래잖아. 내가 진행할게, 그냥. 근데 보장을 안 해봤으니까.
이 자리까지 넘 보는구나.
이 사람이 옛날 여당이에요. 아까 말했던. 근데. 쑥 걷어놔둬.
요즘도 와서 이렇게 막 지키고서 막 내놓으라고 막.
그렇죠. 그래? 계속 돌아다니면서 질의.
아니, 원래 질의.
주긴 주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이제 정책적인 질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죠.
근데 대비 시간을 안 주려고 안 주는 게.
예, 근데 이제 여기도. 뭐 공격하는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날 뭐 보도에 딱 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템 같은
히트 상품 까만
못 줘요.
빼고 드리는 거죠. 그쵸?
옛날에 제가 그거 때문에 그 산자위 때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뭐 대외 협력팀이 이제 산업부의 이제 대외 협력 담당들이 내가 이제 계속 내일 나가는 건 안 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야. 새벽 2시까지 내가 방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못 나가고 나가려고 그러면 맞고 달라고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고
저는 그런 게 좀 약간 서운해서 처음에 이제 국회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8월에 제가 국회를 들어갔는데 국정감사를 하라는 거야. 국정감사는 뭔지도 정치학을 했긴 했지만 국정감사는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라고 해서 했는데 혼자 그때는 혼자 했거든요. 위에 보좌관이 한 명 있을 때고 비서관 한 명 있을 때예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두 분들은 다 정무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부지런히 뭘 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제 질의서를 달라고 찾아오니까 질의서 받으러 온 사람은 또 저한테 안 와요. 보좌관들한테 가서 달라 그러거든. 이 사람이 딜을 해. 나 의사랑 상관없이 그냥 줘버리더라고. 무지 서운하더라고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아니 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최소한 생색을 나게 해줘야 되잖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했는데 이 친구 오케이 해야 내가 줄 수 있다. 이래라도 모양을 만들어서 주면 좋은데 그냥 싹 줘버리니까 무지성을하더라고 우리 마음에.
이게 질서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보좌관은 좀 편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때는 보좌관이 줄 먼저 늘고 비서관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전에 그러니까 비서가
머리가 둘이었구나.
아, 밑에서 아니, 먼저 그렇구나.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급 둘이 먼저.
사급 둘이 먼저 되고 5급 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급 둘이 되고 5급 비서.
근데 질서는 있지.
아니, 아니 질서가 아니에요. 5급 비서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5급 비서가 죽어요. 5급 비서관이 두 군데서 쏟아내거든.
아니 근데 사급 둘 중에도 선임이 있고 위계는 잡아줘야지.
근데 그 선임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 군대에서 제대 말년 병장과 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상병이 있어. 5급 비서관이 상병이
누가 더 오래 나라
누구랑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누구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두보장하는 테나 질문 하도 두 분이 자기들 얘기만 해서 예. 그 내가 한 것 중에 이거 히트 최고 히트작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피아.
아, 아. 그 말을 만들어내신?
철피아를 저희가 그 전반기 상임위에서 2년간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야.
이게 비리다.
그 국회의원 둘을 잡아먹었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7월 초에 그 보궐선거 있기 전에
네.
익명으로 그 수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내놓다가 두 달 있다가 이제 송강호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나왔고
네.
그때 제가 지적했던 한 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금도 안 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그쪽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이 정권의 레임덕은 바로
그분은 와버리니까. 영전하지 않았어요?
예?
영전한 거 아니야?
아니, 저 밑에 가 계시죠. 제 출신지로.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은 이제 철피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 파고 또 거기에서의 이제 유착 관계.
예, 유착 관계 뭐 있고 문제가 있다.
예, 부패 예, 먹이 사슬을 딱 예, 잘 잡았다.
예.
그래서 모시고 있는 의원님이 임내원 의원님이 딱 떴나?
그렇죠. 철피아.
기억이 없는데 왜?
사실 이제 잡혀가신 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
아, 네. 나도 지금 들었을 때 이제 송강호 체포 동의한 이야기로 기사 막 보고 연결되고
음성 변조되신 분은 말씀 좀 하시길. 저 친구가 우리 둘을 자꾸 뭐 얘기 좀 적게 하잖아. 자기 후배 챙겨야 된다고 지금. 가만히 있자고.
아, 그리고 뭐 4대강 4대강 그 기업체 비자금 문제도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그때 했었고.
네.
그리고 2012년 그 19대 국회 시작해서 그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아, 그렇지. 그거. 네.
그때 그 다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건데 왜 국회 동의를 안 받냐? 밀실로 진행하느냐? 요 부분 절차적인 문제만 지적하고 있을 때 저희가 그 협정문을 최초로 입수해 가지고 분석을 했죠. 내용이 더 심각하다. 통째로 정보를 넘겨주는 게 어딨냐.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가 일본에 넘어가서 니네가 잘 보관하고 있는지 안 보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 보고 판단하겠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브리핑 저도 했던 것 같다.
여기서 네. 저희가 결국 이거 협정은 그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그 도보장관은
훈련이 있네. 그
여러 의원들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스카우트 대상이겠네.
어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당선되면 쓰겠어요?
아니, 과정이 정해놨어요.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날 모르는 데서 됐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게 있어요. 보좌관들이 지금 도보장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주고 일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 딱 느낌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딱 그러니까 이방 의원실에서 쓸래요? 그러면 안 해.
왜?
부담스러워. 저런 타입은. 일단
너무 일 잘해서?
아 일단 자기가 일단 일을 이렇게 잘했다 그러고 막 그 다음에 좀 세 보여. 일단 부담스러워.
전혀 안 셉니다 저는.
네.
당신도 세 보여.
네. 더 세 보이시네.
여기 세가 다 부담스러워. 내가 쓰려면 예를 들면
나까지 얘기하는 거야?
다 부담스러워. 이건 저 보좌관으로서
나를 쓰겠다고?
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유 씨.
아니
무슨 지가 대통령이라?
내가 쓰기에는 부담이다 이런 말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낙천운동한다.
서두에 지금 다 머슴이라고 얘기를 했단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자자자자자 본론에 한일 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서요.
예.
그때 한일 군사 정보보호
시끄러 그 얘기 좀 그만해.
예, 맞습니다. 예.
브리핑 했잖아요. 자기가
심재곤 의원만 생각이 나지.
그때 외교
간사에서
예.
그런 아. 의원이 있어요?
심재곤?
예, 계십니다.
지금 있어요?
예, 현역이십니다. 강동.
강동.
아니 누군지는 아는데 지금 현역이에요?
예.
현역이시고 그때 간사에서 자꾸 저기 지도부 회의에 들어와서 설명하고 그러셨던 거고.
간사하다고?
간사 외통 간사
싫어하나 보다
싫어하나
아니 간사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정보보호 협정은 TF 만들어서 저희 의원님이 그 간사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다 간사하시네
그 입수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큰일 했네
진짜
그리고 사고 터지니까 안 내놓더라고요 외통위 쪽에서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네. 사실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볼 때 국감 때
네.
이제 대변인실에 있었던 사람으로는 요런 사안을 하나 딱 잡았어 우리가. 그럼 요거를 어느 신문사와
예.
어느 방송사와 딜을 해서
예.
일면 혹은 톱으로 배치하고 어? 그리고 우리 의원 인터뷰 딱 10초짜리 딱 따고 예.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해야죠.
예. 근데 일을 많이 했는데 예. 우리 임내연 의원이 딱 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경우는
그게 안
거.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
자기만 뜬 거 아니야?
아니 저 같은 게 아니고 법사위의 현안이 너무 알려져 있는 현안입니다. 세월호, 카카오톡, 원세훈. 그러니까 사실 특별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시도 못하는 그런 아이템이어서 그냥 다 야당 의원들이 다 같이 그냥 한 세트로 나가셨던 거죠.
잘했어요. 저 친구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자
지금 얘기해서 약간 하나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제가 예전에 부드럽게 아무 힘도 없는데. 정말 그 예전에 같이 일했던 애가 그 소개해서 뭐 추천 좀 해달라 그래서 이력서를 받아본 적 있어요. 보좌관 이력서를. 이력서를 메일로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허걱했던 게 이력서에 이제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가 붙어 있어. 포트폴리오가 붙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기사 보도자료 된 거예요. 보도자료 낸 거, 보도 어떻게 된 거. 예를 들면 조중동 1면에 나왔다. 뭐 조중동 3면 안에 나왔다. 뭐 MBC 뉴스에서 나왔다. 뭐 이런 걸로 다 도배가 되고 이게 거의 책처럼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딴 게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던데 맞아요?
중요하지.
사실 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홍보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네, 홍보가 일단 왜, 많이 중요해요.
왜 홍보를 못했어요?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아니죠. 그 방에 임대 노원씨 계속 진행하세요. 맞고. 맞다. 진행을 저쪽이 하세요.
의원 스타일이 여러 종류잖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의원 스타일도 여러 종류인데
두 번 더 나와요.
대개 보면
쉬는다.
잘한다.
아니 근데 재밌는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분이 흥분했어.
얘기 다 하고 있잖아. 왜
그걸 알고 듣기가 좋아요. 일머리가 중요하다니까. 방송머리도 중요해.
다음 주 용진이 빼고 우리끼리 하자. 아, 그치. 안 해본 사람이랑 있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된다.
저도 음성 변조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좋아. 얼마든지. 자, 의원 스타일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원 스타일이 여러 종류예요. 그죠? 예. 국정감사 이렇게 준비할 때부터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충분히 그렇지. 숙제하고 들어가서 그렇지. 지리도 잘하는데, 전혀 농땡이 까다가 질문서만 받고 들렁 들어가면
써도도 못 읽어?
아니 그건 못 읽은 치고 막 그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티가 나요.
거짓말 할 때도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거기서 막 당황하면 거짓말 하잖아. 그러면 그 의원이 그 현장에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뒤를 쳐다봐 이렇게 보좌관 찾는 그 의원은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 이미 쫄은 거야. 우리 애들이 잘못 조사했나 보다. 이러면 이게 말려버리거든. 거기서부터 더 파고들어 자기가 자신 있으면 물고 들어가거든. 근데 요즘은 지리서를 다 통으로 써줘요?
저 시나리오 장관한테다가요?
아니 의원한테
다 써드려야죠.
통으로 시나리오로 써요.
저는 나중에 했던 그 의원은 메모만 해달라 그랬거든요.
네. 중진들은 문장을 만들어 주지 말고
그게 좋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모 의원실에서 자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 직원들이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지리서를 써가지고 갖다 드리는데 이제. 네. 본인만 이제 수첩을 보고 질의를 하시니까 직원들이 이제 좀 내가 열심히 질의서 썼는데
박지원 대표 말하는 거예요?
수첩 뽑아놓은 양반 있지.
박지원 대표인데?
쫓아가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영감님 그룹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딴 의원님들을 이렇게 쭉 한 막 질의서를 이만큼 쌓아놓고 찾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 우리 한 FMG 반 정도도 안 되는 그 4분의 1 정도 되는 메모지 있잖아요. 그 메모하는 정도 메모지. 그거 한 장 딱 들고 와서 5분에서 10분을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네? 메모로 갖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는 뭐냐면 내용 숙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장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껍게 이렇게 지리지, 시나리오 지리지를 갖고 오신 분들은 시나리오 틀리면 이게 어디 테라를 계속 넘기기 바빠.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사실 같이 스타디를 해야 돼요. 보좌진들이 준비해온 거 가지고 의원이랑 또 토론도 하고 서로 또 논의도 하고 이러면 이해를 하고 들어가잖아. 네. 근데 이게 문장으로 만들어준 걸 갖고 와서 읽는 사람들은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그 가장 민감하고 이제 그 정작 물어야 될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뭐 상시 국감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딱 기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보좌관의 입장에서 상시 국감을 원해요?
사실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피곤하지.
피곤하긴 한데. 해보고 별로 안 좋구나, 이러라고 지금.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도 사실은 의원이 나서주면 어지간하면 다 입수가 되죠.
요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여야 의원이 나서도 제대로 안 줬죠.
야, 그건 심하네. 예. 네. 그건 문제시 삼아야 돼.
그러니까 청와대 감사 갔던 자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달라.
그건 정권 차원에서 안 주는 거죠.
위원회 차원에서 좀 넣으면 되죠.
유상민 위원장도 막 화를 내시고, 그 올해 그 법사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 수석 전문위원이
감사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마이크 잡고 뭐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안 주면 국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냐. 뭐 감사원이 국회 위에 있는 기관이냐. 근데 그게 지금 몇 달 지나서 국정감사까지도 이어지니까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입법부 구성원들이 좀 화를 내야 되거든.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전례를 남겨놔야 돼요.
네. 이게 엄청 넘어가면,
엄청 넘어가면 또 그런다고.
감사원장 서울 법원장 하시다가 예. 대통령께서 중앙, 예. 대통령께서 딱 꽂으신 그분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잘 막으라고 감사원장 시키신 모양이죠 뭐. 그래서 갑자기 비하, 그러니까 빈정이 확산하는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청와대 그
국회 욕하기에 앞서서 국민들이 화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7시간 그 뭐 예. 14번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 감사원에 가서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거 내놔봐라. 그리고 니는 그 자료를 보고서 14번 했다는 걸 봤냐 안 봤냐 그랬더니 보지도 않았고 뭐 봤다고 하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저를 모르는 거죠. 겨우 두 장짜리 보고서를 열람시켜준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틀 동안.
청와대가 안 주니까 뭐.
예. 근데 그게 뭐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안 준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할 즈음에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비공개 처리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법률상은 공공기관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록물이에요. 그건 원칙인 거고.
공개도 하잖아요.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비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서는 그 예외상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은 그냥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이야 라고 해서 아 그러세요 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거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문제를 삼았죠. 그게 왜 대통령 기록물이냐. 퇴임하고 나서 하는 거지. 그랬더니 법제처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법제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저는 보좌관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되게 좋은 직업처럼 봐주는데 정말 빚 좋은 개살구라고 그랬거든요. 빚 좋은 개살구고 그다음에 너무 일의 강도가 셌어요.
너무 볼 때도 많잖아.
아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일의 강도가 너무 세다.
아닌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다. 그랬거든요 정말. 거의 뭐 한 저는 6시 출근했나? 6시 출근해가지고 9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네?
집에 가기 싫었던 거 아니야 그냥?
뭐 당
싱글이었는데 뭐
싱글이었어. 근데 이제 9시에 뭐 당에서 해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말씀 자료 이런 거 정리.
아 의원이 잘 나갔나 보다.
아 그럼 잘 나가신 분들은 그렇게
아, 그렇게 해야 되고
당 회의도 가셔야죠.
최고위원도 하고 뭐
피곤하다.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정신이 없는 거지 뭐. 지금은 괜찮아요. 임내는 의원실은 못 나간다. 예전 자기 의원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직원 숫자가 좀 늘기도 늘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일찍 출근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 자체가 이제 항상 많은 거죠. 2, 4, 6월 임시회고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회인데 또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언제든지 또 임시회를 열 수가 있으니까 사실 뭐 예상 끝나고 연초에 이제 다들 조금씩 쉬고 그 외에는
여전히 그럼 뭐 여름방학으로 7월에 한번 쉬고 그다음에 1월, 2월 여태 약간 쉬고 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국감한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거죠.
8월에 국감하기로 했었죠.
예.
원래 법에 지금 분리국감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돼 있죠. 예.
안 했잖아, 근데, 분리국감.
이제 한다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올 초에 원내대표 두 분이서 올해부터 분리국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를 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뭐, 하여간 야당이 우당당당 소리가 나가지고.
일의 강도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의 강도는.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데 지장 없어요?
하숙생이
오죽하면 하숙생.
아, 하숙생. 아. 그럼, 가정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가 만사성인데.
근데 저희 애 교육시키는 데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 하숙집 주인 얘기하시는 게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 재력, 엄마의 정보력. 정보력 저희 집에 딴 건 몰라도 아빠의 무관심 하나만큼은.
그것만 있으면 최악이야.
돈도 없고.
그게 우리 집이야.
나머지 두 개도 빨리 해야 돼.
같이 있을 때 빛나는 거 그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어쨌든
예 보좌관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집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인터넷 보는 거는 남들도 다 보는 얘기인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자들 만나서
기자도 만나야 관리하려면. 되고 뭐 경찰도 봐야 되고 뭐 연락관들이나 정보관들 뵈서
똑똑하게 뭐 좀 입찰하려면 부처 사람들하고 정기적으로 회식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려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힘들죠.
입법조사처부터 해서 뭐 국회 사무처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국회 보좌관의 업무 역량이라는 게 무슨 딱 이렇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나름이고.
지역 민원도 만나야 돼.
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직종이죠. 그런데 어쨌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정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직종은 거의 없어요. 보좌관 말고. 그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선배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왜 보좌관 이렇게 계속 오래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한 명이 4급이 한 명이었으니까 대한민국에 300명밖에 못하는 직업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그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한 건데 저는 사실 부부들이 물어보면 보좌관 생활 오래 하라고 권하지는 않거든요.
출마해야 돼요?
한 4년 4년에서 5년만 해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안 좋게 본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쳐다보고 살잖아. 좁은 공간에 그 사람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만 쳐다보고 뭔가를 하는 것이 갖는 단점도 있다.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오래 하면 몸에 이게 이 습성이 배이잖아요. 그렇죠. 졸개근성 같은 이런 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전문가로서 한 4~5년 하고 선거는 치러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영역을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는 굉장히 드물었거든. 보좌관이라 그래도 아예 하수로 취급하고 국회의원들이 상대도 안 해줬는데 요즘은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지금 청와대는 보좌관들도 많이 가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MB정부 때도 그랬고 네, 보좌관 실제로. 출신들이 청와대 가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열릴 때 그때 일단 보좌관 출신들이 워낙 많이 포진했기 때문에
보좌관 출신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안희정 지사 아니에요? 보좌관이었나? 비서관이었나?
보좌관까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요?
네, 보좌관은 아니셔.
비서관 했을 거야.
그 방도 옛날에 그 민주당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보좌진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노통 때 말고 다른 방에 가서 비서관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 뒤에요?
DR방인가? 그랬던 거 그랬을 거예요.
DR방이 됐을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자리 또는 또 그게 더해서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되는 자리라고 하면 보좌관이 뭐 가장 좋은 자리죠.
그치? 생계 유지는 좀
40대 초반까지는 괜찮아요.
언제 잘릴지를 모르니까.
근데 버티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괜찮은 직업이요. 저희끼리 뭐.
페이도 괜찮은 편이었죠.
괜찮죠. 네.
근데 30대 때는 괜찮아요. 40대 넘어가면 안 40대 좋아요.
40대 초반을 좀 지나가니까.
페이가 역전돼버려요.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의 부장이나 뭐 좀 더 지나면 이사되고 이러면 완전히 이제 역전되지. 보좌관만 해가지고는.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가요. 그 페이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권력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세다라고 봤는데 40을 바라볼 때 좀 40이 넘어가면 임원이 될 수 있잖아요.
잠깐만 여기 지금 40 넘었잖아.
예.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언제 얼마 됐다고 그래?
아니 약간 이제
이제 겨우 3년 하신 거 아니야?
어? 예. 도보자한테 약간 좀 고.
이 사람도 갑질하겠다 나중에 권력 잡으면.
전환 게임.
왜요?
안 되겠다. 보다가 이렇게 갈구고.
고민돼. 뭘 갈구고 아니 지금 지금 관두라고 당신 얘기하는
구 사람이 다르겠어.
보좌관들은 사실은 정권이 교체돼서 여당일 때는 좀 좋아요. 청와대도 가볼 수 있고 지금은 또 그 행정부처마다 정책보좌관제라는
것 때문에
보좌관 하던 사람들이 정책보좌관으로 가서 행정부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또 청와대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여당일 때 가능하거든요. 야당일 때는 이게 별로 기회가 없어요.
새로운 영역이 하나 있더라.
배출이 잘 안 돼.
새로운 영역이 있어요.
지방자치?
아니 말고요. 그쪽도 있고요. 그쪽은 이제 뭐 열린 지 좀 됐고.
얼마 안 돼.
최근에 그거. 그 대기업 30대 재벌 대기업들이
홍보?
국회에 그렇죠. 국회 상당히 이렇게 그 관심을
많이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근데 지금 많이 넓어졌어. 엄청 뽑았는데.
오히려 그게 그 야당 쪽에 대해서 그래, 기업 쪽에서 관심이
많아. 그래요. 야당 쪽을 원해요?
왜냐면
갑질이 야당 뭔들이 하니까
기업을 깨는 거는 야당 쪽에서 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당보다는 야당 쪽 보좌진들 실제 몇 분이 그래,
나도
컸습니다.
많이 봤어. 많이 봤어요.
아니 우리 후배들도 많이 가 있던데 보니까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
저도 그거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진짜 약간 그 비참하다 그럴까? 뭐 같은 동료 아니면 뭐 이전에 갑질하다가 갑자기 정말 을도 아니고 병정으로 나타나가지고 구신거려야 되니까.
아니 홍보지. 홍보는 아니지.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게.
대국회 뭐.
대간 업무죠. 대간 업무.
이제
이름도 명칭이 대외협력으로 돼 있어.
제가 국회 보좌관 할 말년쯤인데요. 세상 물정 좀 이해할 때 어느 날 그 어원실 앞에 이제 화장실 갔다가 들어갔는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문 앞에서 기웃기웃하니까 야 비켜라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는데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우리 반 했던 애야. 이 친구는 이제 기업체에서 국회 담당인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걔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웃기웃하고 있더라고.
눈치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툭 치면서 하니까 무지 반가워하더라고.
당연하죠.
그때 우리가 또 위원장만이니까 상임위 위원장만이었거든.
최고지.
그다음 잘 나와야 돼 이런
본청인데.
또. 내가 삼성급 보좌관이라 그랬거든.
본청에서 근무했고.
워낙 막 까칠하고 막 예, 이러니까.
옛날 그런 거 많았어요. 삼성급 보좌관, 오성급 보좌관. 옛날에 진짜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그때 봤던 뒷모습이 난 아직도 안 잊혀지거든. 지금도 만나는 친구긴 한데.
오죽했겠어. 삼성급 보좌관을 만났는데 의원님들이 모시고 다닌다는 그 보좌관을 만났는데.
그런 비애를 국회 보좌관들이 이제 좀 느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행정부처에서도 국회 뭐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속 터지거든. 자료 잘 안 주잖아. 새파랗게 애들한테 가서 막 절해야 되지 뭐.
대답도 안 해.
나 같은 사람이거든. 나가서 뭐 오면 막 쳐다보지도 않거든. 근데 와서 얘기해야 되고 뭐 자료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슬퍼 보여. 응? 근데 본인들 다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 위에서 쪼으니까 어쩌고 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우리 하우 상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직급 만날 때는 잘해주고, 또 상급자들 만날 때는 뭐 약간 딱딱하게 해도 되는데, 되게 거꾸로지. 그죠? 상급자고 하면 보좌관들이 좀 여우를 해주고, 밑에
직원들 아, 국장님 오셨어요. 실장님 오셨어요.
애들 보고 만나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훈련이 되는 자리면 더 좋겠다.
저는 예전에 그 느꼈던 게 보좌관 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제일 못할 짓이구나 이걸 느꼈던 게 뭐냐면 재경기를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 출신이신데 한 지금 와서 이제 나이 드신 많이 드신 거죠.
근데 스스로 다 밝혀도 돼?
예? 네? 아니요 아니요. 근데 뭐
이제 나오겠는데.
하면서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근데 이거 편집해요 그냥.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막 욕하고 깨고 막 난리가 아니야. 소리 집어 던지고 막 이래.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분이면 이거 내가 어릴 때 용돈을 받았을 수 있는 분이잖아.
그래.
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니,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런 계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성장하게 되거든요. 아,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이게 깨우침이 생기는 거니까. 국회에서 있는 보좌진들이 저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자리다, 직종이다라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 왜곡되지 않게끔,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게끔, 특히 보좌관들은 새로운 신참들, 학업 직원들, 그거 인성 교육을 좀 시켜줘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군림하는데 길들여져가지고, 전화 한 통하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래서 나는 보좌진들이 이 행정부의 정책 보좌관 가보는 거, 또 청와대 가보는 걸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에서 다른 데서 해보면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렇죠.
아, 저 때는 저렇게 해주는 게 좋겠구나라는 느낌. 그럼 더 성숙해지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예를 들면 집권했을 때 보좌진 출신들이 또 많이 들어가서 허리를 장악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튼튼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프라이드를 참 가질만한데 한 사람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의 또 비애라는 게 은연중에 좀 묻어 있어요. 그죠? 회관 가보면 국회의원만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들 옛날에는 회관 정문 들어가면 의원 들어가는 거와 보좌진들이 달랐잖아.
그래. 요새도 뭐 엘리베이터 달라요?
같이 쓰는 것 같아.
요즘은 같이 쓰고 이제 그 본청은 이제 국가 저 정 기관에만 예전에 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하지 말자 해가지고 다 같이 타고 다니십니다.
예전엔 들어가는 문부터 달라. 엘리베이터도 이쪽 달라.
그것도 민주노동당에 들어가서 의원용이라고 돼 있는 걸 막 끌로 그냥 다 띄워버렸어요. 잘했지 그때.
했지만 다 타고 다녔지. 민주노동당은.
어쨌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에
그때 대한 그때 내가 있었는데 내가 그래? 있어.
지금 딱 그 본청에 빨간 레드 카펫만 의원님들 들어가시고.
에, 그것도 이제 이미 여러 사람이 다 밟아버려가지고 나 같은 사람들이 그냥
오늘 아침에 누가 밟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잖아요. 그때
어젠가?
어제지?
어젠가요?
어제 대통령 왔을 때
관심이 없었어.
그 왜 그 보레자 뭐
이내 진짜 이내 장벽을 쳤더만.
그 계단 위에 그걸 왜 다 그렇게
세월호 그 유가족 분들이 그 농성 중이셔가지고
아니 무슨 조폭구대도 아니고 왜 그렇게 그래. 서 있지?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 본청에서 그 농성 중이시니까 그 이내 장막을 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통령이라는
왜 그럴까?
그 하나의 기관이고 제도면 이게 헌법상의 경쟁하는 기관이 국회잖아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긴 하지만 행정부의 장으로서 입법부를 방문할 때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것도 입법부 경위들한테 부탁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다 점령해가지고 말이야. 얻기 힘든 그건 되게 순사들이겠죠, 그죠?
뭐 경호실 아니면
진짜 경호실
경찰들.
직원들은 예. 아닐 거야. 근데 그리고 막 다 나는 그거 매트릭스 영화 보는 줄 알았어.
헤어스타일 보니까 경호실 직원들 아니었어.
조 스미스 같은 애들이 막 쫙 깔려있더만.
경찰이겠네.
예전에 경찰이지. 한번 강기정 의원이 발로 걷어찼던
그 버스?
버스. 그 생각이 나지. 근데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그거를 뭐 세웠네 안 세웠네 과거에 영면정부 때는 했네 안 했네 뭐 이랬는데.
가볍게 찼네 세게 찼네.
아니야 근데 참 본질은 다 사라지고 말이죠.
알고 봤더니 그 버스가 방탄버스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다.
방탄버스 아닌데.
그냥 시야만 가리는 용어로.
자, 대한민국에서 드문 직업 중에 하나가 네, 국회 보좌관입니다. 좀 더 이제 보좌관, 비서관 이렇게 넓히면 보좌진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분들의 세계를 오늘 좀 어렴풋이나 좀 짚어봤고, 우리 애청자분들 반응이 좋으면, 정말 한번, 이, 목소리 변조해서 제대로 한번, 국회 내부를 정통하게 알고 있는 분들 모셔서, 박용진 빼고.
다 몰라요, 진짜.
박용진 대변인이 국회 내부를 정통하게 알죠. 안 까서 그렇지.
그러면 당분간 보좌관 생활 좀 하다 올래요?
추천. 만약에 추천하면 어디?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공개로. 추천해요.
자, 오늘은.
아무튼 일자리 좀 가져보자.
요즘 뭐 방송으로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핫한 방송인이라고 소문 나 있던데.
잘 나가고 있어, 지금.
TV 틀면 나온다고.
자, 오늘 도보좌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얘기, 예, 그래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우리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목소리 변조되신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불러주지 마세요.
있으니까 진짜, 아니, 거의 뭐 물 만난 고기인데?
그동안 얘기가 하고 싶어서 얼마 어떻게 참았을까?
아 여기서 그동안 아, 그동안 아, 예.
자 밖에 안 돼 나도 다 얘기해요 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지 착각일 뿐이야. 예쁘게 꾸민